닥터 이렇게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저게 뭐야 그랬는데 그길차 운전하다가 졸음이 오면은 이 자리에 들어가서 잠깐 눈 붙였다가 가라고. 그래서 졸음 쉼터라고 많은 자리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신경을 써서 만드는 나라는 한국 외에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경고 표지를 붙여 놓았고, 때로는 터널 입구에, 때로는 하늘에 에드벌룬을 띄워가면서, 때로는 육교에, 아니면은 옆에 있는 다리 난간에다가 잘 보이도록 도로공사에서 수십억을 투자하면서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1년에 교통사고가 나는 64% 가까이나 그 교통사고 원인이 졸음 운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경고하는 것인 그런 내용들인데, 그 글들 중에서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졸음 운전자, 당신은 살인자. 대단히 자극적이고 매우 단도직입적이죠. 당신은 시간이 아깝습니까? 당신은 목숨이 아깝습니까? 바쁘다고 졸면서 빨리 가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 그렇게 하면 끝이라고. 졸음 끝, 당신 저 세상. 졸음 끝, 이 세상 끝. 이런 문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구는 졸음 운전 1초, 20m 나감. 깜빡 졸았는데 내가 운전하는 중에 그 스피드로 20m를 갔다는 거죠. 끔찍하죠. 눈을 감고 아찔하죠. 잠깐인데. 그리고 졸음 후 당신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뭐 별별 대단히 정신이 번쩍질 만큼. 그러니까 졸면서 운전하지 말고 여기 와서 쉬고 가라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셨죠. 애써 기도하셨고, 힘써 기도하셨고, 간절히 기도하셨고, 그리고 얼굴을 땅에 묻고 기도하셨고, 엎드려서 기도하셨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는 통곡하며 기도했다고까지 언급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그는 땀을 흘리며 기도했었고, 창자가 끊어들듯이 더 나아가서 그 땀방울이 땅에 떨어졌을 때 핏방울로 변할 만큼 기도하셨습니다. 솔직히 반복드리지만은 응답돼서는 안 되는 기도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너무 두려우니까 죽음이 십자가가. 응답이 안 되는 줄 뻔히 알면서도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렇게라도 해야 하니까, 힘이 드니까, 외로우니까, 억울하니까, 이거 방법밖에 없느냐고 한 번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아버지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었던 예수님.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바로 옆에 떨어져 있는 제자들에게 와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왜 자고 있느냐고. 왜 자고 있느냐고. 왜 졸고 있느냐고. 일어나라고. 너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너는 지금 앞에 너를 조롱하듯이 밀가부르듯이 까부른 사탄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말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졸고 있는 제자들 그중에 베드로를 향하여 하셨던 말씀입니다.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해야 한다고. 세상이 그리 만만한 것 아니라고. 때로는 우리는 피곤하다는 이유로 기도하는 시간을 멀리할 때가 있죠. 솔직히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아직은 지금은 싫다는 거죠. 바쁘다는 핑계도 되죠.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내가 할수 있다는 이야기죠. 기도 없이도,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내 재능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얼마든지 할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아니 다음에 하지 뭐 지금은 안 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기도 체질도 아니고 이제는 아니라고 나중에 가면 기도하겠다고. 무슨 말이에요? 나 아직 가진 게 있어. 나 아직 살만해. 그래서 간절함도 없고, 그래서 절박함도 없고, 그래서 매어 달릴 기도해야 될 제목 필요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고 나서 제자들에게 왜 졸고 있느냐고. 그 자리에 있었던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온 세상을 향하여 너희는 깨어라, 근신하라, 기도하라. 너희 앞에 너희를 삼킬 마귀가 마치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기도 없이 살아갈 만한 세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예수 믿는다는 것이 기도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우리에게 깨어라, 근신하라,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라 라는 이야기죠. 아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졸음운전 1초 20m, 끔찍하죠. 그 스피드로 20m까지 나가는 거. 그 짧은 20m 짧은 거리가 아니지만은 그 순간 안에 무슨 사고가 어떻게 터질지, 내가 죽을지 다른 사람을 죽일는지 수많은 위험한 일들이 그 순간에 1초 속에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도전 경고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기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기도 이후에 일어나셔서 그 졸고 있던 제자들을 깨우셔서, 자 이제는 일어나자, 함께 가자 라고 하는 순간에 제사장 하졸들과 군인들이, 로마의 군병들이 함께 와서 예수님을 잡아서 끌고 갑니다. 따져보면 예수님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억지로 마지못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그래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죽지 못해서 한 발 한 발 끌려가듯이 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억지로 오리를 끌려오듯이 기도하셨다면은 남은 오리는 이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어서서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온 제자들, 졸고 있었던 제자들, 잠자고 있었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홀로 대제사장 가야바 집에 잡혀서 사실 그 자리에서 재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재판하면은 가장 공정해야 되고, 이 세상에서 재판하면은 가장 적법한 장소에서, 공개된 장소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때로는 비공개의 재판도 있지만은 가장 적합하게 적법절차를 가지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 봐요. 기습적으로 일어난 재판, 불의한 재판이고, 거짓 증인들을 미리 준비해놓고 준비한 아주 악한 재판이고, 아니 불법의 절차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재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가장 적합한 절차를 거쳐오고 가장 공정해야 될 재판소 안에서 그들은 전격적으로 새벽에 공회원들을 불러서 기습적으로 새벽녘에, 그것도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 대제사장 가야바야 집에 한모퉁이, 뜰 한모퉁이 재판을 시작합니다. 야합하고 있고 기습적으로 불법적으로 불의한 재판을, 악한 재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니, 이 재판은 해서는 안 되는 재판입니다. 수만 가지 죄를 저지른 인간들이, 그래서 법복을, 그래서 제사장복을 입고는 있지만은 그들이 오만하게 뻔뻔스럽게 판사의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의인을 신문하듯이 내려보고 있습니다. 재판하고 있습니다. 아니,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신문하듯이 교만하게 그를 재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판이, 이런 억울한 재판이, 이런 무자비하고 어리석고 교만하기까지 한 재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재판이 전격적으로, 기습적으로 시작됩니다. 거짓 증인들이 모여있지만은 많은 증인들을 미리 준비시켜 놓았는 걸 보면은 이미 며칠 전부터 준비했었고, 아마 연통이 돌아갔는지 새벽녘에 공회원들이 다 모인 걸 보면은 이미 착착 진행을, 그 음모를, 그 거짓을,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런 거짓 속에, 이런 음모 속에, 이런 모욕을 당하고 있는 순간 속에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거짓 재판 앞에, 불의한 재판 앞에서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도이고 또 하나는 구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의 구제와 너의 기도를 하나님이 보셨고 이유는 너의 구제와 너의 기도, 너가 언제나 했던 그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페덱스라는 운송 아니면 아마존 때로는 드론으로 바다로 해상으로 비행기로 아니 심지어 우리는 카톡을 통해서 미국 땅에서 한국으로 보냅니다. 별별 방법으로 가장 적합하게 아니면 빠른 속도로 문자를 보내기도 합니다. 기가 막힌 방법으로 순식간에 1초 안에 받기도 하고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제 말입니다. 예수님 그분은 겟세마네 감람산 그 골짜기에서 기름을 짜내듯이 자기의 온몸을 짜내며 창자를 움켜잡고 기도하셨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셨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순간, 아니 그 전부터도 하셨지만은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라간 것입니다. 상달된 것입니다. 그리고 상달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일하지만은 하나님도 일하시고 우리가 일할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훨씬 더 일하십니다. 아니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꾀로 일하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선하심으로 일하시는 분 아닙니까? 이 거짓된, 이 불의한, 이 악한 재판 앞에서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아마 속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방금 전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상달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계속 힘을 주시고 그의 곁에서 천사를 통해서 아니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끊임없이 그에게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 아닙니까? 침묵, 소중한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지난 2년 이상이나 마스크를 닫고 그러면서 우리는 때로는 말을 너무 많이 했다라는 후회도 하고 때로는 침묵하는 법 안에서 침묵의 그 지혜를 얻는 순간, 그런 시간이었지도 않습니까? 심지어 내가 잘못 뱉어낸 말 때문에 누군가가 오해를 하고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것까지 후회하면서 이제 말을 줄여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속으로 예수님은 비록 침묵하시지만은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끝까지 내가 이 모욕 속에서 견디게 해달라고 밖으로 불쑥 튀어나오는 말 한마디 꿀꺽 삼키죠. 거짓말하지 말라고. 아니 당장이라도 효령이라도 떨어져서 너까지 것들이 무슨 자격으로 나를 재판하느냐고. 아니 말은 하지 않더라도 그 가늠한 여인에게 땅에 글씨를 써서 그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 인간들에게 한마디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꿀꺽 삼키면서 할 말, 뱉어내야 될 말, 당장 들려줘야 될 말까지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속으로 하나님 힘주세요. 내가 끝까지 견디게 해주세요. 이 모욕, 치욕, 고통, 그 더러운 재판정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이 이 사람 저 사람 거지 가짜 증인들을 불러 모았지만은 하나도 입이 맞추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거짓말인데 아무리 약속을 하고 아무리 짜놓고 아무리 뭐 경찰청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약속을 해놓았지만은 거짓은 들통나는 법입니다. 진실은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언제인가는. 예수님은 진실한 분이기에 침묵하실 수 있었고, 그리고 속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는 기도의 시간 아닙니까? 대제사장이 말하죠. 예수님을 향하여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 너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냐? 침묵하셨던 예수님께서 당신이 말했다고. 참 불쌍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들, 나 평생 예수 믿은 사람이라고, 나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한 사람이라고, 나 우리 아버지가 장로고 뭐 목사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때때로 그것이 장점이 많이 있지만은 단점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만난 특별한 경험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특별한 어떤 사건들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집사가 되고, 어느 순간 권사가 되고, 때로는 장로가 되고, 신학교도 가고, 목사도 되고, 뭐 선교사로도 갑니다만은 때로는 그 타이틀, 포지션, 그 명분 때문에 마땅히 엎드려야 되고, 마땅히 겸손해야 되고, 마땅히 은혜를 받아야 되고, 아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그 시간에 체면이라는 것 때문에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이 제사장들, 거룩한 제사장 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그런데 지금 그들 눈앞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아니 그들 앞에서 예수님은 오병이 기적을 행하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면서 이 세상의 새로운 세상, 풍요와 부요의 세상이 올 것을 메시아의 시대의 도래를 보여주었고 알려주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조차도 서기관들조차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면은 눈뜬 봉사가 눈을 뜨게 될 것이고 앉은뱅이가 일어나게 될 것이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그 시간이 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기다려왔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조차도 그들 눈앞에서 지금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그들 눈앞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일으키고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향하여 살려주셨는데 묻고 있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너가 그리스도냐고 믿고 싶지 않기 때문에 어떤 탐욕이나 시기심이나 아니 무서운 제약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죽이는데 앞장서고 맙니다. 이 불의한, 이 악한 재판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권위 있는 자, 바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을 것이고 죽고 나서 너희들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부활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 언제인가 그날에 구름을 타고 온 세상이 바라보들 볼 때 내가 다시 올 것이라고, 정신 차리라고, 언제나 거짓 충례를 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 모양 그 말씀만 들고 가르치는 것처럼 하지만은 은혜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눈물 하나 제대로 흘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격해 못하고 아니 기도해 본 적이 없는,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달라고, 이분이 메시아인 줄, 아니 그 메시아 앞에서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해본 적이 없는 이 인간들, 그들이 이 악한 재판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요, 억울하죠. 그들 눈앞에 메시아가 나타나셨는데 어떤 병자는 병을 고치고 어떤 죄인은 용서를 받고 어떤 사람들은 낙원을, 구원을 허락받았는데 말이에요. 그 엄청난 순간에 1초면은 20m를 간다고요? 졸음 끝이면은 저 세상이라고요? 졸음 끝에 영원한 세상이 펼쳐집니다. 어디로 갈 것입니까? 우리가 선택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때는 결정을 하시는 시간입니다. 죽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결심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